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13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블루존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한다는데요.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등이 대표적인 블루존인데 이 지역들에는 100세 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은 지역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린 세 지역의 공통점은 섬 지역이라는 거죠. 이 세 지역과 함께 세계 5대 블루존에 속하는 코스타리카 니코야, 미국 로마린다 등은 모두 온화한 기후를 가진 지역이라고 하네요. 우선 이런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날씨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다고 하고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식습관을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데 일상적인 식단이 식물성 식품 중심이라네요. 그래서 건강한 면역체계도 더 잘 유지되고요. 물과 차 많이 마시고 설탕이 많이 든 탄산음료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습관 외에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이 가진 또 다른 특징, 가족과 가까이 모여 살며 왕래가 잦다는 점인데요. 서로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공유하고 또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굳이 장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생활 뒤에 자연스럽게 장수가 따라오는 거라는데요. 이 오래 산다는 거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목요일에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목요일마다 격주로 만나죠.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 한반도의 각종 현안 더 밀도 있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도 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도 함께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수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약 $90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방한 중인 미국의 정보수장인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이 13일 비무장 지대를 찾았습니다. DMZ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등을 둘러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헤인스 국장은 방한 기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13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에 대한 접종 예약이 진행됩니다. 지난 6일과 10일 사전 예약이 시작된 70세부터 74세, 65세부터 69세에 이어 60세 이상으로까지 예약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하루 뒤인 14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상반기 내에 1,3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접종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백신 물량도 차질 없이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늑장 대처가 코로나19의 초기 확산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준비 및 대응을 위한 독립적 패널 IPPR은 현지 시간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마지막 팬데믹으로 하자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IPPR을 이끈 헬렌 클라크 전 웰링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신속하게 대응했더라면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며 이번 세계적 대유행은 전 세계의 늑장 대응, 준비 미흡, 무수한 실패와 격차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해쳐왔고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그간 우려를 제기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12일 발간한 2020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여러 다자간 포럼과 특히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 양자협의에서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01년 이래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에 관여했거나 무기난 이유로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되어 왔다고 언급해왔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중국이 인터넷 소통망인 트위터 가짜 계정으로 온라인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AP통신과 영국 옥스퍼드대 옥스퍼드 인터넷 인스티튜트는 트위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주장 확산 공작을 분석한 보고서를 11일 발표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 국영 매체와 외교관이 관리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은 최소 449개입니다. 특히 늑대 전사라고 불리는 젊은 외교관들이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신문에 실린 올림픽은 너무 위험, 취소해야 라는 칼럼은 제목 그대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돼야 할 이유를 짚어나갔습니다. 줄스 보이코프 미퍼식비대 정치학과 교수가 쓴 이 칼럼은 먼저 도쿄올림픽에 대한 일본 내 반대 여론부터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럼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을 강행하려는 것은 공중보건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희생하기 싫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이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이를 북한에 설명하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를 했었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요, 새로운 대미 전략 조직 신설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소식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데일리 NK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요, 북한 당국이 외무성 대미협상국 산하에
네.
60여 명 규모의 새로운 조직을 신설을 했는데 아직 정식 명칭은 확인이 안 됐고요.
네.
대미협상국 산하의 하나의 과로 조직이 신설됐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자, 이 신설된 대미 전략 조직 하는 일이 뭘까요?
주요 업무는 미국 언론을 살펴보고 예. 이를 토대로 미국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고요. 실시간 언론 분석을 위해서 일부 성원들은 미국 시간에 맞춰가지고 네.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출근해서 새벽 1-2시경에 퇴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는 일은 미국 언론을 살펴보면서 백악관이나 국무부 같은 이런 정부 주요 기관의 대북 관련 동향도 네. 들여다보고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제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 뭐 글 같은 것도 쓰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미국의 여론 동향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신설된 조직의 책임자도 누군지 좀 궁금한데요.
외무성 산하 기구라면 예. 그 외무성 간부가 책임지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밖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네.
미국 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책임자가 아니라
네.
김여정 당 부부장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북한 당국은 제1부상의 이런 대미 협상 경험이나 연륜은 인정하지만 대미 전략을 직접 구상하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다고
네.
소식통이 주장을 했고요. 대미 정책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지시는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 이후에 사실 북한이 계속 좀 날선 비난을 해왔는데요. 어쨌든 새로 조직을 신설한 걸 보면 북미 대화에도 이제 좀 관심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북한 당국이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접촉도 대화도 나서지 않겠다고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새롭게 미국에 대응한 이런 조직까지 신설을 하고 적극적인 대미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면 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좀 일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예.
이런 목소리가 지금 북한 내부에서 나온다고 데일리 앵커 북한 고위 소식통이 전해왔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뭐냐, 바이든 행정부의 뭐 실용적이고 뭐 이렇게 조정된 전략을 쓰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 북한과 단계적인 합의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 북미 정상 간 합의했던 싱가포르 합의 토대 위에 수립될 거라고 전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아마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좀 일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새로운 대미 전략을 신설한 게 아닌가, 이게 소식통의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미국이 최근에 이런 대북 그 전략 같은 거를 공유를 북한에 했다고 했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공식 반응이 없고 뭐 딱히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제안에 접수를 했다.
그러게요.
이렇게 반응한 걸 알려져 있고 뭐 접촉을 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건 아닌데, 뭐 앞으로 미국이 제안한 새로운 대북 정책 내용을 좀 검토한 뒤에 접촉할지 말지를 결정할 걸로 일단 전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자신들이 협상에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이 먼저 행동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걸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 조건이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거나 당국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좀 하게 되면 협상에 나갈 명분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미국이 좀 사전에 인지를 하고 협상을 하려면 먼저 좀 판을 깔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북한 당국의 좀 의도라고 합니다.
네, 시간도 벌고 뭔가 면도 좀 세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근데 북한이 지난 2일이면 얼마 안 됐거든요. 2일에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 바이든 그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직후에 북한이 2일 날 담화를 통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뭐 이거는 뭐 미국과 아예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것보다는 미국과의 대화에서 기선을 잡고 또 미국이 인권 문제나 이런 제재 같은 압박가들을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 이런 경고도 보내면서 일종의 좀 주도권 싸움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아픈 데를 자꾸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움직임도 좀 궁금하거든요. 북한의 접촉을 제안하긴 했지만 협상을 맡은 사람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 때는 북핵 협상을 그 담당했던 사람이 대북 특별대표라고 해서 별도로 임명해가지고 협상을 맡았는데, 현재 지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 직책을 당분간 임명하지 않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지금 대화 접촉을 물밑에서 시도하면서 왜 협상을 맡을 이 담당자는 임명하지 않고 있느냐, 협상 의지가 좀 의심된다, 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이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서두를 경우에 다급파 쪽은 좀 미국이다, 이런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가 있어서 북한의 태도를 보고 이 대북 정책 특별대표 임명 여부를 결정하려는 의도가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아직 대화 제의에 응한 게 아니고 뭐 진전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담당자를 임명할 수가 없다.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는데 북한의 이런 대화 의지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뭔가 있어야 임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대화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너무 조급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도 북한도 조금은 변화의 기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더 훈풍이 불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뉴스체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많은 논란을 일으켜서 가요계에서 이제 볼 수 없게 된 가수인데요. 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래는 좋습니다. 문문의 비행운 들어볼게요.
하나, 둘. 매일매일이 잿빛이더라고 뱅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고 어른이라는 따분한 벌레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입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 방향이 공개가 됐고요. 대북 제재 유예나 코로나 백신 지원 등 미국이 북한을 향해 유화적인 접근을 먼저 시도할 수 있을 거란 관측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걸 전망해 보기 전에 최근 북미 간 접촉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공개적으로 미국을 향해 비난 목소리를 높였던 최근 반응과 북한도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최근 이제 검토가 이제 끝났죠. 미국의 이제 대북 정책.
예.
그것을 설명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북 접촉 제안에 대해서
예.
북한이 잘 접수했다. 이런 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접촉에 응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이 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예.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데 사실 대북 정책이 마련하기 이전인 지난 2월 1차 접촉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주 뉴욕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등 이런 그 북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의 내용을 설명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그런 내용을 접수하겠다라고 한 그런 사실이 확인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최선이 외무성 예. 제1부상 이제 대미 협상을 주도하는 인물인데 그런 그 북한 내 고위 인사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서 북한이 미국 측의 1차 접촉 당시에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까지 따져보면 사실상 1년 넘게 북한의 외교 채널은 침묵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예.
북한의 침묵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튼 이제 계속 이제 그건 이제 미국 사정이었죠.
예.
그동안 뭐 작년 일이지만 미국의 그 대선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뭐 지난 1월 20일이니까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제 새로운 미 행정부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는 걸 지켜봤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어떤 틀이 좀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아주 또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
네.
또 단계적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의 어떤 골간을 이루고 있는데 또 사실 이게 북한이 지난달 말이죠. 바이든 예. 대통령이 그 상하원 합동 연설 직후에 당시 그 권정근 북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담화를 통해 가지고
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그 연설에 또 북한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랬었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불평을 인 어떤 내용 메시지를 보여줬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북한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겠다 검토에 들어가겠죠.
네.
뭐 이런 거로 봐가지고는 이제는 이제 북한이 침묵은 이제 끝나고. 미국이 제시한 대북 정책의 내용을 이제 검토하면서 북한이 여기에 응할 수 것인지
네.
응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이제 북한이 본격적으로 이제 모색할 것을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북한의 침묵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다시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대화의 접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는 일단 미국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좀 접촉점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좀 긴 겨울잠에서 깨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자, 그런가 하면요. 미국 의회 조사국이요. 최근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이 미국의 대북 외교에는 또 창의적인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 북한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대북 제재를 좀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물론 이 과정이 복잡하겠죠. 실제 정책으로 검토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좀 다소는 좀 유연성 있는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예.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북한이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북 제재가 올해로 이제 4년짜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또 중국과의 그동안의 교역도 중단된 상황이고
네.
또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는
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북한도 마냥 뭐 자기 고집만을 부릴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일단은
예.
북한과의 대화의 틈을 만들어 놓겠다. 또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
네.
또 국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북한이 다소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어떤 태도 변화, 특히 이제 그 대북 제재에 대해서
예.
일부 변화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랬을
경우는 이제 우선 그 어떤 인도주의적
네.
측면, 또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건 관련, 또 코로나19와 관련 의료 뭐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미국이 어떤 지금의 그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예.
어떤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여지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마련된다 그러면은
네.
그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이제 접촉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그런 그 공간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서도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네.
적절하게 좀 이렇게 유연하게 변화되어질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미국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 정말 비핵화를 위한 어떤 진정성 있는
예.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지만은 뭐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는 다소 약간 융통성 있게
네.
어떤 대북 제재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자,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코로나19 왁진 그리고 다른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던 만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방향이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 이 보도 내용 같은 것도 좀 살펴주시죠.
예, 이게 이제 CNN
네.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미국의 그 고위 당국자가 우리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검토하는 데 열려있다. 또 의도된 대상들에게 도달하는 걸 보장하는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네.
가장 급한 것이 역시 그 백신.
그렇죠.
북한 왁지지죠.
예.
이거 구하는 게 가장 우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뭐 북한은 계속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다라고 했지만
네.
그건 그거고
그러게요.
또 어떤 예방 차원에서 또 이런 그 백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인도적 차원에서
네.
백신을 공급하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좀 호응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런 그 인도적 특히 그 의료 보건 분야에 있어 가지고 북한에
네.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이제 미국이 지금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그럴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러게요.
반증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뭐 전혀 뭐 상방적 없다고
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좀 뭔가 북한 또 미국과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거부해왔던 의료, 보건 이런 지원 부분에서도 북한 또 약간은 좀 변화되어진
네.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리고
그러게요.
또 이 부분이 지금 예. 사실 뭐 접촉하기는 가장 쉬운 부분이죠. 뭐 누구나
맞아요.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예.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 받겠다 하게 되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뭐 아무리 어떤 상황이더라도
예.
누구나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미국과 북한이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면이
네.
바로 이 의료 보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이죠.
그러게요. 사실 미국이 인도에도 지금 이 백신을 좀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을 향한 게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또
그렇죠.
북한
예.
주민들을 위한 그런 제안인 것 같은데
중요한 지적을
네.
했는데 바로 그런 거죠.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 특히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주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 건강을 네. 보호해줘야 된다는 예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게 어떤 도움을 네. 제시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요.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미지수인 것 같거든요. 사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지원도 시작이 안 됐고 또 지금은 자체 백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호응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게 지금 네. 가난한 나라, 돈이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예. 사실 인도적 차원에서 이제 무상으로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북한이 뭐 이걸 요청했더라면 아마 북한에게도 백신이 들어갔을 텐데
네.
뭐 앞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도 없다고
그러게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떤 백신을 받는 것이 다소 약간은 좀 개면적인 부분이
네.
있죠.
선뜻 받기도 뭐, 그런 상황이네요.
또 뭐 자체 백신 개발한다고 예. 하더라도 우리가 참 그건 뭐 기대할 수 없는 예. 그런 부분이긴데 그런데 지금 북한 또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19가 지금 예. 2년째 들어가고 있고 계속 북한과 중국까지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제 무역이 좀 재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북중 간의 국경이
예.
계속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내미는 손을 가지고 그냥 마냥 거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네.
있다라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뭐 우선 당장 북한이 금방 뭐 이전까지 태도를 바꿔가지고 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태도 표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러나 이제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북한도 좀 이게 유화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 백신 공급이나 의료 보건 분야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예.
그런 인도주의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범위를 확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 내용 중에서도 될 수 있으면 어떤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측면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제하는 방향으로
네.
미국이 또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또 그런 기회를 살려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네.
일부라도 조금씩 이렇게 얻어내면은 뭐 그것이 하나의 그 미북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러게요.
하나의 공통적인 그런 뭐가 접합점이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쪽으로 좀 잘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네.
자, 지금 일단 백신 같은 좀 보건 의료적인 측면의 지원 이걸 물꼬로 해서 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유화책 중에서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네.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예. 생각할 수 있는 방금 얘기한 대로
네.
인도적 측면에서의 보건 의료 지원이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북한과 미국이 사실 핵심적인 것은 이제 비핵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더구나 이제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대북 정책에서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건 그동안 북한이 계속 주장해왔던
예.
것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비핵화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 얘기해왔는데
예.
그렇다 그러면 사실 북한의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정도 고려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단계적 접근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공간은 뭐 조금 부분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죠. 그런 부분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역시 그 북미 협상의 그런 핵의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핵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미국이 좀
네.
유화적으로 나오냐 또 북한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호응할 수 있느냐
예.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2019년 2월 상으로 돌아가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서로 비핵화 협상을 했는데
그랬죠.
당시 이제 김정은이 뭡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로만 하고
예.
대북 제재 해제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그 벌써 노후되고 낙후된
네.
핵시설을 해체한다는 것이 비핵화에서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다시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서 북한이 플러스 알파 좀 더 비핵화 조치를 뭘 취할 수 있느냐 그걸 갖고 와야죠. 갖고 오게 되면 아마 만약에 그런 것이 제시된다 그러면은
네.
바이든 행정부도 그 상호적으로 어떤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서 좀 가능한 부분은 좀 해제하거나 완화시킬
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렇군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비록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과는 다른 방법을 간다고 하더라도 2018년
네.
그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담
예.
그거는 저 바이든 행정부도 인정한다고 했거든요. 또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아직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차 북미 간의 내용은 아직 유효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싱가포르 합의를 이제 개선한다라고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북한이 좀 더 발전되어진 진전되어진 네. 비핵화 내용만 들고 나오면은 쉽게 북미 간의 어떤 대화가 재개되고 또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에서도 어떤 변화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네. 그것이 잘 된다 그러면은 뭐 북한이 요구했고 또 지금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뭐 종전 선언 같은 거 또 뭐 더 네. 진전되게 되면은 북미 간의 서로 연락 사무소 같은 부분들
예.
뭐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얘기가 되어졌고 곧 그 당시 현실화 네. 될 듯이 얘기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 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네. 결렬되면서부터 지금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제 대화의 통로는 열렸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북 정책을 설명하겠다고 했고 북한이 그걸 수용하겠다고 했고 네. 듣겠다고 했고 또 이번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조율할 수 있는 내용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이번 달 말 정도 가게 되면 뭔가 조금씩 어떤 우리가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좀 다시 재개될 수 네. 있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네. 우리가 그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일단 뜻을 전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잘 접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자,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자, 코나라는 그룹은 1993년에 데뷔한 그룹인데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라는 노래로 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그룹입니다. 자, 오늘은 코나가 1997년에 발표한 노래 마녀 여행을 떠나다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소식과 함께합니다. 김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국 젊은 세대 소비와 관련한 소식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출생자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사람을 Z세대라고 하죠.
예.
이들을 통칭해서 MZ세대라고 하고요.
네.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80년대생을 바링허우, 90년대생을 주링허우라고 합니다.
네.
보도를 보면은 중국 80년대, 90년대생이 소비 주력군으로 부상했다.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90년대생을 알아야 한다. 이런 소식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젊은이들의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빚을 져서 돈을 쓰고 있다는 건데 중국 90년대생 일단 소비력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199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중국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사치품에 기꺼이 지갑을 연다며 요즘 젊은 층의 소비 행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팔리는 명품, 사치품의 15%는 주링어우가 사들이는 것이었는데요. 전 세계 각국의 명품 소비 비율이 평균 10% 내외인데 이걸 감안하면은 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러게요. 명품 업계가 중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거기다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주링어우 인구가
네.
2억 6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거차오라고 불리는 애국 소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는 것에 열광을 하면서도
네.
자신의 개성을 또 중요시하면서 명품을 사들이는데 망설이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주링어호가 2025년이 되면은 중국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패션 업계, 화장품 업계, 명품 업계가 주링어호의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이 사람들을 잡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네요.
네.
자, 자기를 꾸미고 일상을 즐기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세대인 것 같은데 주링어호가 이런 특징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바링어호는 80년대에 태어났고 주링어호는 90년대에 태어났는데 이때가 중국이 비교적 풍요로운 시절을
네.
지낸 거죠. 그래서 네. 이 친구들이 청소년기를 이때 보낸 건데 그리고 2015년까지 중국에는 한자녀 정책이 남아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독자로 태어나서 집에서 뭐 소황제 대접을 받으면서 귀하게 컸던 네. 거예요. 그래서 행동에 거침이 없고 씀씀이가 큽니다. 또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소비에 익숙하고 뭐 컴퓨터나 인터넷에도 능숙하죠.
네, 아무래도 귀하게 대접받고 자란 외동들이 많고 또 중국이 이때부터 경제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많이 본 세대잖아요.
네.
자, 소득의 어느 정도를 소비를 할까요, 이 사람들이?
네, 주링어우의 40.99% 가 네. 2000에서 5000 이안 수준의 월급을 받는데요. 이들의 월 평균 소비액은 3300 이안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60% 정도를 다 소비를 하는 거죠. 그
보통은
이상을.
보통은 저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외광주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월급을 받으면 소비를 위해 다 써버리는 네. 중국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고 싶은 것이 많은데 적은 월급이 소비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주링어호 세대는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신용대출을 선택하는 경향을 띕니다.
와.
그러다 이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은 또 새로운 대출을 통해서 기존 빚을 갚는 그런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신용대출이라는 게 한국의 경우에는 또 아무나 해주지 않거든요. 뭐 기업, 직장 좀 탄탄한 데 다니는지도 보고 집 있으면 집을 담보로도 돈을 빌려주고 보통 근데 이건 또 은행 대출이라서 이자율이 좀 낮은데 대출업체가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젊은이들이 어떻게 돈을 빌릴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중국 젊은이들이 돈을 빌리는 방법 대략 두 가지로 꼽히는데요.
네.
하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대출이고요.
예.
다른 하나는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대출업체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원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이 또
그래요?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전화 상담을 할 때 90년대생인 게 확인이 되면은 대출업체에서 전화번호를 따로 분류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군요.
네, 중국의 한 업체는 네. 대출 상담을 받고 실제 대출까지 받아가는 알짜 고객의 대다수가 주링어호라고 말을 했고요. 이런 대출업자들의 이자율 엄청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소 18%에서 360%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대출 전화 오면 그냥 스팸, 그러니까 안 받는 번호로 등록을 해놓는데 주링어호들은 이거를 받고 대출까지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신용대출 규모도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6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카드 대출금은 약 854억 이안, 14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10년 전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이들의 절반이 90년대생이고요. 또 HSBC의 발표에 따르면 1990년대생 중국 젊은이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850%에 달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소비력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가지 못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 업계에서도 이런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예.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품 전문 매체 징데일리는 중국 젊은 세대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세대의 소비에 기대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눈여겨봐야 할 사실이라며 언제든 그들의 소비 행태가 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주링하우 세대의 부채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자녀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교육, 이것도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네. 주링어우의 무분별한 소비 실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중국의 뭐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네. 유년 시절부터 근검 절약 정신을 배양하고 실생활 경제관념을 실어주는 경제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중국 지식 플랫폼 더다오는 은행, 증권사 등에서 고액 자산가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던 재테크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자식 세대에게 올바른 소비 습관과 돈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려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무분별한 소비로 빚을 허덕이고 있는 중국 주링허우 세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끼고 무조건 아끼는 것도 좋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분별력 있는 소비는 뭐 중국이고 한국이고 북한이고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김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세상 정말 좁네요 인데요. 알고 보니 내 친구가 또 다른 친구와 친구일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와, 착하게 살아야겠다. 세상 좁다. 라면서요. 자, 세상은 중국어로 世界라고 하는데요. 정말은 이미 많이 들으셨죠? 쩐 하면 정말 진짜라는 표현이고요. 샤오 하면 작다, 어리다, 적다, 조금이다 라는 의미로 두루 다 쓰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말 좁네요는요. 世界真小 라고 합니다. 세상 정말 좁습니다. 언제나 착하게 살아야겠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세상 정말 좁네요. 世界真小 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14일 금요일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2도, 해산 6도, 청진 9도, 함흥 12도, 강계 원산 13도, 신의주 사리원 14도, 평양 개성 15도, 해주 1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 19도, 원산 삼지연 20도, 함흥 22도, 신의주 해산 25도, 해주 27도, 강계 28도, 평양 개성 사리원 29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그리고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 12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2% 상승한 66.0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7% 하락한 1822.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5월물 가격은 온스당 27.2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5.1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 그리고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갈게요.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에 공기전파를 코로나19의 주요한 전염 경로로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공기전파를 코로나19 전파 경로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코로나19가 공기로 전파되느냐 마냐가 굉장히 논란이었죠. 이렇게 인정이 됐다면 사실 비말 전파나 접촉 전파 위주의 방역에서 벗어나서 환기 같은 공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 대책,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거죠.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은 대외적인 공식 발표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1.8m 이상 떨어져 있어도 공기 중에 비루스를 흡입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 공간에선 감염자가 운동을 하거나 또 큰 소리로 말할 경우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경고도 했다는데, 자, 근데 전염이 이뤄지는 방식에 대한 이해는 바뀌었지만요, 비루스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기존에 권장하는 모든 예방 조처가 공기 전파를 막는데도 유효하다고 밝혔다고 해요. 권고하는 예방법, 마스크 쓰고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또 환기가 안 되는 실내 공간은 피하고요, 손 세척, 소독 등등 크게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좀 환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는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리는 거 더 적극적으로 좀 피하고요, 실내 환기 항상 잘 해주는 것에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더 보내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분들 꼭 있죠? 이 가수도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은데, K.윌 씨가 2016년에 발표한 노래고요. 노래 잘하는 걸그룹 다비치가 피처링으로 참여했습니다. 네가 하면 로맨스라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칠게요. 내가 하는 착하고 예쁜 로맨스들이 많은 5월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혼자였던 너를 사랑한 많은 사람.